러시아 대통령실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직 북한에 가지 않았지만 북한의 초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는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 중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외교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에서 17일 러시아 극동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중국이 2일 자국주도 달 탐사 임무에 국제사회의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 CNSA는 이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74차 국제우주대회에서 중국은 달 남극 무인 탐사선 창업 8호 임무에 참여할 국가와 국제기구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임무급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과 국제 파트너들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운영하며 우주선 간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달 표면을 공동 탐사하는 임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은 또 창업 8호가 달에 착륙한 뒤 국제 파트너들의 해당 임무에 대한 합류와 아울러 그들만의 연구를 위한 독립구획을 설정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참가 의향서를 받아 내년 9월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조제 캐나다 외교관 41명을 오는 10일까지 송환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인도 정부는 송환을 요구한 외교관들이 10일 이후에도 인도에 남을 경우 외교적 면책 특권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은 총 62명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지난달 아린단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 수가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수보다 많다며 캐나다 측에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의 이번 갈등은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월 있었던 시크교도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씨 피살 사건 배후로 인도 정부 요원들을 지목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양국 관계는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미국 상원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다음 주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마이크 크래포 공화당 상원의원 대변인이 이를 밝혔습니다. 크래포 의원 대변인은 이날 크래포 의원과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가 포함된 의원들의 방중 계획을 확인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의원 외에 몇 명의 의원이 이번 중국 방문에 참여할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슈머 대표 씨는 지난달 슈머 대표가 중국과 한국, 일본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등 첨단기술 보호 등을 놓고 갈등을 계속해온 가운데 일부 상원의원들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미중 간 무역 관련 문제들에 대처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한편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은 미 상원들의 방중에 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북한이 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4강전에서 중국에 56점 차이로 졌습니다. 3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농구 4강전에서 북한 대표팀은 44대 100으로 중국에 크게 패했습니다. 북한 여자농구 대표팀은 경기에 패한 뒤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과의 탁구 결승에서 패한 뒤에도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유빈 전지희조는 2일 탁구 여자 복식에서 북한의 차수영 박수경조를 세트 점수 4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북한은 3일 오후 현재 금메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수요일 VOA 워싱턴 뉴스 광장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외교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urged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some of the Secretary Blinken urged and other officials have urged, is that China.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이 북러 군사 협력 가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립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5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가능성엔 여전히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매트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활용해 북한을 외교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중러 연대 강화 조짐에 관한 질문에 우리가 중국 관료와의 대화에서 강조한 것 중 하나는 북한이 긴장 완화 단계를 밟고 외교로 복귀하도록 촉구하는 데 있어 중국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블링컨 국무장관과 다른 장관도 강조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One of the things that we have urged in our conversations with Chinese officials, something Secretary Blinken urged and other officials have urged, is that China is uniquely.
이어 물론 북한은 이 모든 조치를 취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범위에서 그러한 영향력을 사용하도록 계속 독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 강화에 계속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With respect to Russia, we continue to be concerned about increased ties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especially as it comes to any potential.
그러면서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혹은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무기가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지아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미국과 한국 등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를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영토 보전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하며 반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보니 젠키스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이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가 국제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missile testing advances similarly pose a growing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s well as a global non-proliferation regime, which ongoing.
젠키스 차관은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시작된 유엔 총회 제1위원회 일반 토의 기조 발언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진전이 비확산 체제뿐 아니라 국제 평화와 안보에 점증하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 활동은 이를 더욱 훼손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는 군축과 국제 안전 문제를 다룹니다. 황준국 주 유엔 한국 대사도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지속적인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는 관련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북러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The DPRK's continued pursuit of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along with its increased launch
황 대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이나 군사력 증강에 기여하는 어떤 북러 간 협력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하게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선출된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국제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확립된 규칙과 규범을 충실히 준수하는 의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황 대사는 또한 우리는 러시아의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와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올로프 스코그 주 유엔 유럽연합 대사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We strongly condemn any such launches and call upon the DPRK to cease further provocations such as its pre-announced launch of another so-called satellite in October.
스코그 대사는 지난해부터 북한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인공위성 발사 시도를 비롯해 전례 없이 많은 종류의 탄도미사일 및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를 촉구하며 이 같은 실험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코그 대사는 또한 이유는 북한이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보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모든 관련 당사국들과 의미 있는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반드시 핵무기와 기타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을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유럽의 5개 노르딕 국가를 대표한 발언한 에릭 라르스돈 유엔 주재 덴마크 부대사는 이날 북한의 대화 재개와 추가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라르손 부대사는 북한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발사를 더욱 증가시키고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는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법으로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의미 있는 대화에 다시 전념하고 그 어떤 핵실험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인철 서기관은 반박권을 얻어 이 같은 각국의 입장에 반발했습니다.
The reckless acts of the United States and ROK are having irreversibly destructive impact on the regional political military situation and security structure.
김 서기관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무모한 행동이 한반도 정세를 실질적 무력 충돌로 몰아가고 영내 정치, 군사적 상황과 안보 구조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권리가 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에 시작된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는 11월 3일까지 계속됩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북한이 핵무력 강화 방침을 헌법에 명시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련 현안을 놓고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3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한 10월 들어 관련국들이 활발한 외교 행보를 벌이며 견제와 협력의 수싸움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세 번째로 쏘겠다고 공언한 10월에 접어들면서 관련국들이 북러 군사협력 가시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북한의 3차 발사의 구체적 시기로는 노동당 창건일인 오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 8월 24일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인정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은 이보다 앞서 5월 31일 군사정찰위성 첫 발사에 도전했다가 실패했고 85일 만에 2차 시도에 나섰으나 역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은 1차 발사의 경우 2단 엔진 불량을 실패 원인으로 공개했지만 2차 발사에선 2단 엔진까지 성공적으로 점화, 분리됐는데 3단계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를 뜻하는 비행 종단 시스템에 오류가 일어났다며 비교적 간단한 소프트웨어 문제 때문이었음을 내비쳤습니다.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연구위원은 두 차례 발사 실패로 체면을 구긴 북한으로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력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추가 실패 위험을 무릅쓰고 3차 발사에 나설 것이라며 당 창건일 이전에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천리바 1호가 발사 실패했다 이런 모습이 이미 4월 정도에 발사하겠다고 한 거가 지금 6개월이 거의 다 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말 자체가 굉장히 절대적이고 그렇죠. 스스로 뭐 올해는 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하고 성공하지 않건 간에 북한 입장에서는 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위성 개발 협력이 3차 발사 시점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서 북한 위성 개발을 도울 것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이라며 협력 의지를 밝혔습니다. 위성 분야에서 실현 가능한 북러 협력으로는 러시아의 우주 발사체 제공, 북한 발사체 천리마 1형 개발 지원, 위성 본체 지원, 고급 실험 설비 지원, 기존 정찰위성 공유 등이 거론됩니다.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김진무 교수는 푸틴 대통령이 직접 협력 의사를 밝힌 만큼 북한으로선 조악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위성을 첨단화하고 선진 위성 발사 로켓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설 경우 3차 발사 시점을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8월 24일 날 공언했던 날짜는 빅러 정상회담 이후에 날짜 그 자체는 의미가 없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위성 발사 관련 북러 협력이 어떻게 진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위성 발사 날짜가 결정되는 거 아니겠느냐. 또 다른 가정을 세울 수가 있죠.
미한 등 관련국들은 북러가 정상회담 등을 통해 사실상 군사협력을 공식화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첨단 정찰위성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되는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외교당국은 러시아 정부 당국자의 방한 일정을 조율 중입니다. 이달 중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인사의 방한은 정찰위성 등 북러 군사협력 문제를 놓고 한러 간 외교 공방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은 이달 중 평양을 방문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중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지난달 열린 북러 정상회담 관련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재래식 무기와 탄약 확보가 절실한 러시아가 북한과 일정 수준의 군사협력에 나설 것이라며 한국 정부는 러시아의 대북 전략무기 체계나 기술 지원에 대해선 강하게 경고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고해상도 위성은 지상의 안면 식별이 가능할 정도고 한국을 속속들이 볼 수 있는 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를 만일에 넘겨주게 되면 한국과 미국이 이거는 전략적 도발로 간주할 거거든요.
양욱 연구위원은 러시아 인사의 한국 방문은 북한과의 군사협력이 국제 규범을 어기지 않고 한국의 이익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해명하려는 의도일 것이라며 한국 정부로선 북러 간 군사협력의 부당성과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경고하는 자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달 중순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포럼에 참석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장한 후이 러시아 주재 중국 대사는 지난달 29일 러시아 타스통신과 인터뷰에서 시 주석이 푸틴 대통령과 중요한 전략적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북러 정상회담에서 무기 거래를 비롯해 북중러 연합 군사훈련 문제를 논의했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었습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난 7월 북한의 이른바 전승절 기념행사 참석차 평양을 방문했을 때 연합훈련 제안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시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북중러 연합군사훈련 방안을 논의하고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은 대미 공동전선 차원에서 북러와의 연대가 필요하면서도 북중러 연대가 자칫 유럽과의 관계 악화, 미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빚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일 수 없는 이중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몰리면 안 되겠는 거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서는 북러 간에 북한이 탄약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북러 간의 협력이 그 수준 이상으로 넘어가가지고 한일을 자극하는 수준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시진핑이 아마 푸틴하고 이야기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한편 미국은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을 초청해 미중 정상회담을 열 계획입니다. 또 한국은 일본, 중국과 연내 서울에서의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반미, 반서방 결속을 최대한 강화하려는 북러와 중국을 북러 밀착에서 떼어놓으려는 미한의 외교전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보다는 한반도 통일을 목표로 대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강조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BOA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이런 목표가 중국이 원하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엄격한 대북 제재 이행의 필요성도 거론하며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더 큰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볼튼 전 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미한 동맹이 올해로 7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전쟁을 치러왔고 해외 원조의 수혜국이었는데요. 지난 70년간 미한 동맹의 틀 안에서 한국이 이뤄낸 발전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I think the 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really since partition in 1945
분단 이후 한국은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써왔습니다. 미국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근본적으로 한국 국민들이 해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봄 서울을 방문했을 때 한국전 정전협정 기념일과 미한 간 긴밀한 군사적 관계에 대해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게 한국전쟁 당시의 사진을 보여줬는데 미국인 조종사가 비행기 옆에 서서 10여 명 남짓의 한국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그 당시 미한 동맹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그러나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의 조종사가 함께 나란히 걷는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광고가 나왔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날 동맹의 모습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미한 동맹에 대한 지지는 매우 강력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역내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조치들은 미한 동맹이 얼마나 굳건한지 보여주는 매우 긍정적인 진전이었다고 봅니다.
볼튼 전 보좌관님께서는 과거 여러 차례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하셨고 한국 측과도 다방면에서 협력해 오셨습니다. 현재 한국이 국제 무대에서 보여주고 있는 외교적 역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ah, I mean, I, look, I think South Korea is a significant player on the international scene.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기문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도 부분적으로 그런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봅니다. 반 전 총장은 매우 성공적인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동아시아 문제에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수행해온 역할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가 북한과 중국의 도전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중요한 역할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경제, 국방, 문화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을 거듭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이 한국전쟁의 원조 수혜국에서 미국과 상호 협력하는 관계로 진화했다고 보십니까?
Sure, I think that's clear. Academy Awards for Korean films.
물론입니다. 매우 분명하죠.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상 수상도 대단하고 K-POP 같은 한국 음악도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만큼 사회가 발전했다는 증거죠. 한국은 자유롭고 정치는 활짝 열려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중요성과 잠재력을 가진 곳입니다. 1945년 분단 당시 대부분의 산업이 38선 이북에 있었고 전쟁과 일제강점기 아래 대부분의 국토가 폐허로 변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고통에 시달렸던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나라나 발전 과정에는 항상 고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한국 국민들은 분단 이후를 큰 자부심을 갖고 되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끔찍하고 슬픈 대비는 한국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 보면 한국은 저녁이 환히 밝게 보이는데 북한은 칠흑같이 어두워 마치 바다의 일부처럼 보이는 유명한 위성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해방시켜 한국 국민들과 같은 기회와 삶의 방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해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한 동맹을 더욱 결속시키고 역내는 물론 국제 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더 수행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there are always obstacles in any alliance.
모든 동맹에는 항상 장애물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실제로는 기회가 훨씬 더 큽니다. 최근에 있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미한일 정상회의에서 그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군사훈련과 공동작전수행 및 군사관계에 대해 3국이 내린 결론은 매우 중요한 진전입니다. 한국의 역사를 고려했을 때 이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미한일 3국이 함께 힘을 합치면 개별적으로 연대했을 때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한국과 항상 강력한 양자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 나라가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면 한일 관계의 다른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시아 전역에서 자유국가들이 새로운 위협에 맞서 협력할 수 있다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가장 위험에 처해 있는 타이완 국민들에게 좋은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는 곧 한국의 역할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폴란드가 필요로 하는 무기와 탄약을 한국이 판매한 것이 그 예입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정말 중요한 행위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축으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벨라루스 같은 동맹국들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 갈등의 단계는 지났습니다. 중국이 러시아를 지원함으로써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분쟁이 아니라 국제 분쟁이 됐습니다. 타이완도 아시아 지역 내 갈등이 아니라 글로벌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이 같은 부당한 공격으로부터 국제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한가운데 있으며 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대외정책, 특히 대북정책과 미한일 3국 협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Well, I think President Yoon has undertaken really a very courageous
그는 윤 대통령이 과거 한국 정부의 햇볕 정책과 같은 대북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정말로 용기 있는 정책을 펼쳤다고 판단합니다. 북한을 대할 때 순진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가장 큰 정치적 위험을 감수한 부분은 일본과의 이견과 불일치를 해결하려 노력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한국과 일본의 오랜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은 과거 일본과 전쟁을 치렀지만 이후 일본과 확실히 관계를 개선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맹국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의 행운을 기원합니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잘 알고 있지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최근 러시아와의 군사협력을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과도 긴밀한 접촉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으로 보십니까? 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Well, I don't think the Biden administration has had much of a policy on North Korea. And I think...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는 수십 년 동안 북한에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번 세력 재편에선 북한이 큰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중국에 더욱 의존하게 됐고 이제 러시아에도 매우 중요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김정은과 푸틴과의 거래 조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김정은은 그의 조부였던 김일성이 냉전시대에 러시아를 통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을 통해 러시아를 상대했던 위치로 돌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지위를 향상시킬 뿐 아니라 당연히 한반도와 우리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상호관계가 우리의 전략적 의미에서 어떻게 고려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단순히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이나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속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있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 같은 관여 정책의 지속이 최선이라고 보십니까? 미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까요?
Well, I think the goal of US and
저는 미국과 한국의 대북정책 목표는 자유정부 아래서의 한반도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행되고 있는 대북 제재는 매우 엄격하게 이행돼야 합니다. 우리는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저는 북한 정권이 오래 버틸 힘이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정권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라는 목표는 중국도 원한다고 말하는 동북아시아의 안정을 위해 진정한 잠재력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단순히 북한과의 대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 통일 목표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북한과의 대화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증대되고 북중러 연대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같은 논의도 고려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Well, I think if the current regime began to crack,
현재 북한 정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핵 프로그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핵 프로그램이 잘못된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는 조치를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정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주민들이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북한의 새로운 정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북한은 최근 자신들의 헌법에 핵무력 정책을 공식적으로 명시했습니다. 핵 보유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 것인데 이것이 한반도 주변 안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Well, I think it's largely symbolic. I mean, you could write almost anything.
저는 그것이 대체로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헌법에 원하는 거의 모든 것을 적을 수 있겠지만 이것은 수년 동안 북한 당국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어떠한 징후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북한이 제재 완화를 원하나요? 외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원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런 혜택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결코 이행할 의사가 없는 약속을 할까요?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협상이 계속 실패한 것입니다. 북한은 선불로 혜택을 받기를 원하고 본질인 비핵화 약속은 지키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죠. 그들이 정말로 비핵화에 전념했다면 자신들이 절대 원하지 않는 핵사찰에 응했을 것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으로부터 미한동맹 70주년에 대한 평가와 북러 군사협력의 향방,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체결한 미한 상호방위 조약이 10월 1일로 70년을 맞았습니다. VOA는 이를 계기로 미한 동맹의 지난 70년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조망하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군사 외교 경제 분야에서 미한 동맹의 현주소를 살펴봅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월 미한동맹 70주년을 기념해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정상회담에서 미한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맡은 중요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From tracking the climate crisis and strengthening our effort to fight it and strengthening global health, no two countries are better suited.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기후 위기를 추적하고 그것과 싸우기 위해 노력하며 글로벌 보건을 강화하는 등 도전을 마주하는 데 있어 한국과 미국보다 더 적합한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 열린 한미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미한동맹이 안보동맹에서 필수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성장했다며 양국 국민과 인도태평양, 전 세계의 수많은 중요한 우선순위에서 미국은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이일 VOA에 국제 현안에 대응하는 데 한국이 미국의 강력하고 창조적인 동맹임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같은 가치를 공유하며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협력한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a lot of global challenges, global health challenges, climate change, nuclear proliferation, terrorism, and South Korea has proven.
리스 전 실장은 국제 보건 문제, 기후 변화, 핵 확산, 테러리즘 등 수많은 국제 도전 과제가 있다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강력하고 창의적인 동맹임을 증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아시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다른 우방, 동맹국들과 함께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한국이 일본, 유럽 국가들, 북미 국가들과 더불어 자유시장과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 세계의 위대한 민주주의 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미한동맹이 지난 15년 동안 한반도를 넘어 국제 현안으로까지 범위를 확장해왔다며 국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양자간 협약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ncreasingly, where there are problems around the world, there is also a joint response from the U.S. and South Korea.
스나이더 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곳에서 미국과 한국의 공동 대응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며 한반도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발생하는 문제들에도 미한 동맹이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 서아프리카에서 유행한 에볼라 바이러스와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여러 자연재해에 미한이 공동 대응했으며 타이완 해협의 평화 유지를 논의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협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해군 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고 교수는 특히 한국이 다양한 국제 현안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았습니다.
Ukraine and South Korea has been very careful to not provide lethal aid directly, but yet has been a very important supporter to other countries.
로리고 교수는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매우 신중을 기해왔다며, 하지만 인접한 폴란드 등에 대한 무기 판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략에 반대하는데 목소리를 매우 크게 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지역 안보와 경제를 넘어 유럽과 연계된 국제 경제와 안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더욱 존경받는 중요한 국가가 돼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군사적 측면에서도 미한 동맹이 외연을 확장해 일본과의 협력을 심화한 것은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VOA에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미국과 한국의 능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오늘날 일본과의 3국 협력을 통해 이미 동북아시아의 안보 구조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북한,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잠재적 적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강력하고 유능한 안보 협력이 구축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협력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미국, 영국, 호주 간 안보 동맹인 오커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쿼드 등 자유민주주의 국제 질서를 지지하는 협력 구조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아태 전략센터 부대표도 미한일 3국 안보 합의가 체결되면서 미한일은 영내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군사협력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통합해 동북아 사령부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It is time to relook because Indo-PACOM is just too large. If you read, it is the largest theater in the US system. It has
맥스웰 부대표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는 미군 안에서 가장 큰 전구라면서 다시 살펴볼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대륙에 초점을 맞춘 동북아 사령부를 창설할 때라며 인태 사령부는 해양과 다른 지역에 집중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1992년, 1997년, 2002년에 극동사령부 또는 동북아사령부 설립을 위한 연구가 있었고 이러한 사령부가 필요하다고 항상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맥스웰 부대표는 첨단 방위산업을 갖춘 한국이 미국의 동맹들의 주요 군수품 공급원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It is developing a high-tech, high-quality military equipment that is interoperable and therefore interoperable with NATO.
맥스웰 부대표는 한국은 고품질의 첨단 군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으며 나토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폴란드, 루마니아 등의 한국이 탱크와 포탄과 같은 중요한 무기체계와 항공기 등을 제공했다며 특히 미국의 군수산업 기반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때 한국이 핵심 협력국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태미 오버비 전 주한미국 상공회의소 대표는 VOA에 한국은 미국의 매우 특별한 경제, 무역 파트너라며 아시아에서 싱가포르, 호주와 더불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몇 안 되는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또 첨단 기술,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미국의 대중 첨단 기술 수출 통제 조치에 있어서도 한국이 핵심 파트너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It's called tall fence, small yard. And what that means is the U.S. came out with export controls where the U.S. is very clearly.
오버비 전 대표는 대중 첨단 기술 통제의 핵심인 마당은 작게, 담장은 높게를 언급하며 한국, 일본, 네덜란드, 타이완이 미국과 협력하고 있고 한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미국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는 포괄적인 수출 통제 정책을 발표했으며 이때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는 1년간 수출 통제를 한시적으로 유예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미국 정부가 삼성과 SK하이닉스에 대해 유예를 무기한으로 연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양국 정부가 매우 세밀하고 광범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간 양국 정부는 군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이 기술의 위험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버비 전 대표는 한국 기업들도 보호해야 할 매우 높은 품질의 기술이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중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기술을 확보하려는 의지를 보여왔다며 이는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모든 국가에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나이더 국장은 미국과 한국이 중국의 경제 강압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조율과 협력, 양국 정부 간 경제 안보 협의 채널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미국과 한국의 새롭게 진화한 공조를 중국이 아직 시험하지 않았다며 중국의 경제 강압을 공동으로 억제하려는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980년대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룬 시드니 사일러 전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경제 안보 상황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미국과 한국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nd as we face the challenges of a ever dynamically changing geo-economic condition, I am absolutely certain that our cooperation.
사일러 전 분석관은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한국이 중국 외에도 미국과 다른 나라들과 통합되어 있는 방식을 놓치는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의 경제적 강압 사용 등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 심화가 야기하는 단점도 고려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일러 전 분석관은 미한 양국의 상호 투자, 일자리 창출, 인적 교류가 늘어나고 있으며 두 나라 경제의 통합이 양국에 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 백악관 미한 정상회담과 8월 캠프 데이비드 미한일 정상회의를 통해 미한 정상은 지난 70년간 지켜온 평화와 번영을 계속 보장할 미래 양국 관계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해 북한에서 영유아 대상 필수 예방접종이 전혀 실시되지 않았다고 관련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전국적인 백신 재고 소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입니다.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는 최근 공개한 연례 진전보고서 2022에서 지난해 북한의 DPT3 백신 3차 접종률이 0%였다고 밝혔습니다. DPT3는 영유아들이 필수적으로 접종해야 하는 디프테리아와 파상풍, 백일의 예방 백신으로 생후 2개월과 4개월, 6개월의 3회 접종이 기본입니다. 보고서는 전국적인 재고 소진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가비에 따르면 지난해 DTP3 3차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나라는 북한이 유일합니다. 앞서 2021년 가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북한의 DTP3 3차 접종률은 97%로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2020년 1월 말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겠다며 국경을 봉쇄한 채 대부분의 외부 지원을 수용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DTP3 접종률은 유엔의 관련 자료가 공개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처음으로 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7월 유엔 아동기금도 2022년도 세계 백신 접종 현황 보고서에서 북한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유니세프는 지난달 8일 북한의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한 BOA의 서면 질의에 북중 간 철도 운행이 일시 재개된 지난해 11월 호남 백신 등을 북한에 보냈고 지난 3월 지난해 예방접종 시기를 놓친 어린이와 임산부를 대상으로 백신 114만 회분을 접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시 접종으로 현재 북한에 남아있는 백신 물량은 53만 3천여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소아마비 백신이 유일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북한의 백신을 반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유니세프 측은 밝혔었습니다. 한편 가비는 이번 보고서에서 2022년 기준 북한의 생후 12개월 신생아 숫자를 33만 6,352명으로 추정했으며 2021년 5세 미만 영아 사망률은 1,000명당 15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가비 이사회가 2000년부터 승인한 대북 백신 지원금은 총 9,066만 달러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백신과 충분히 사용되지 않은 백신 지원 사업에 4,480만 달러, 북한의 보건 시스템 강화 부분에 4,350만 달러, 운용 서비스와 예방접종 서비스에 각각 440만 달러와 220만 달러 순입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55개국이 가비의 예방접종 프로그램을 위해 기부한 가운데 미국이 5억 8천만 달러로 가장 많이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해 1천만 달러, 일본은 3천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선박간 환적 등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대한 공중감시에 참여합니다.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2019년 이후 네 번째입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프랑스가 해군 초계기를 이용해 북한 불법 해상 활동 감시에 나섭니다. 일본 외무성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프랑스가 이달 초부터 이달 말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 국적 선박의 선박간 환적 등 불법 해상 활동에 대한 경계 감시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프랑스의 감시 활동이 주일 유엔군 지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후텐마 해병대 기지에서 항공기를 이용해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의 이 같은 활동은 2019년 이후 네 번째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일본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북한 대량 살상 무기와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이러한 활동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일본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의심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일본은 프랑스를 포함한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한 대북결의 2375호에서 석탄과 석유, 해산물 등 북한의 금수 품목 밀수를 막기 위해 북한 선박과의 선박 간 환적 등을 금지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호위함과 초계기 등 정찰 자산을 파견해 북한의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초계기를 이용한 공중 감시 외에도 해군 함정을 5차례 파견해 북한의 불법 해상 활동을 감시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4월에는 프랑스 해군 구축함 프레리알함이 동중국해 일본 주변 해역에서 감시 활동을 벌였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뉴질랜드 등이 불법 환적 선박이 자주 나타나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다국적으로 공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불법 환적 감시 활동에 나선 국가들의 활동을 여러 차례 비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지난 2021년 10월에 캐나다가 초계기를 동원해 감시 활동을 한 데 대해 영내 안보 균형을 파괴하고 정세 격화를 야기할 것이라고 비난했고 2022년 4월에는 프랑스의 해상 불법 환적 감시에 대해 자주권을 침해하는 노골적 군사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오늘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평안도, 함경북도 새벽부터 낮 사이에 비 소식 있습니다. 최저기온 3도에서 15도, 최고기온 11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에서 2.5m, 서해 앞바다 0.5에서 2.5m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지역입니다. 신의주 수풍,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는 차차 개입니다. 신의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 낮 최고기온 22도, 수풍 최저기온 13도, 최고기온 21도가 되겠습니다. 강계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립니다. 최저 10도, 최고 20도입니다. 평안남도 지역은 구름 많고 곳곳에 비가 지나갑니다. 평양 최저 13도, 최고 23도, 안주 최저 13도, 최고 23도, 남포 최저 14도, 최고 23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북도 지역입니다. 청진 선봉 구름 많고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청진 최저 12도 최고 23도, 선봉 12도 최고 23도, 삼전 오전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고 오후에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기온 4도 최고기온 11도입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삼흥 심포 맑겠습니다. 함흥 아침 최저기온 11도, 낮 최고기온 26도, 심포 최저 12도, 최고 25도가 되겠습니다. 장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맑아집니다. 최저 4도, 최고 16도가 되겠습니다. 해산 흐리고 한때 비가 지나갑니다. 최저 6도, 최고 16도, 원산 맑은 가운데 최저 14도, 최고 26도, 장전 맑고 최저 15도, 최고 25도가 되겠습니다. 해주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이 낍니다. 최저 14도, 최고 24도, 개성 오전 맑고 오후에 구름 많은 가운데 비가 내립니다. 최저 12도, 최고 23도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구름 많고 먼 바다는 오후 한때 비 소식 있습니다. 물결 앞바다 오전 1에서 2m, 오후 1에서 2.5m, 먼 바다 오전 1에서 2.5m, 오후 2에서 4m로 일겠습니다. 서해 구름 많고 오후에 비 지나갑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1에서 2.5m, 먼 바다 오전에는 0.5에서 1.5m, 오후에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10월 4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안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0년 전인 1963년 9월 10일 제한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됐습니다. 부분적인 핵실험 금지 조약이라고도 알려진 이 조약은 공중, 육상,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을 금지했습니다. 이 조약은 핵실험장 이외의 국경을 넘어서는 핵 낙진을 상당히 감소시켰습니다. 33년 이후 186개국이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서명했습니다.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국제안보 차관은 유엔 총회에서 1963년 제한적 실험 금지 조약의 큰 영향과 이 조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모든 환경에서 모든 당사국들에 의한 모든 핵무기 실험 폭발에 대한 전 세계적이고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금지의 목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마지막 단계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라고 말했습니다. CTBT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핵실험이 금지된 만큼 각국은 새로운 탄두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포함한 8개의 나라들은 CTBT를 비준하지 못했고 조약 준수는 자발적인 의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For more than 3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not conducted a nuclear explosive test. And we have no plans to do so.
젠킨스 차관은 30년 이상 미국은 핵폭발 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996년 9월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 서명을 위해 개방됐을 때 가장 먼저 서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 후 미국은 핵폭발 실험에 대해 무수율 모라토리엄을 유지하고 있으며 핵무기를 보유한 모든 국가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거나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이러한 자발적인 모라토리엄은 핵폭발 실험에 대한 국제적인 규범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우리는 또 강력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제공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금지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며 그러한 금지는 모든 국가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A legally binding ban on nuclear explosive testing remains an international priority.
젠킨스 차관은 핵실험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금지는 여전히 국제적인 목표라며 핵확산 금지 조약 당사국들은 모든 환경에서 이러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하는 것이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길에 중요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어려운 국제안보 상황에도 불구하고 모든 국가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가는 길에 중요한 이정표로서 핵실험에 대한 세계적이고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금지라는 목표에 다시 전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이 3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푸틴 대통령이 아직 북한에 가지 않았지만 북한의 초청을 받았고 이를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의 방북 일정은 외교 채널을 통해 조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그러면서 오는 10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의 평양 방문 중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12일에서 17일 러시아 극동을 방문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습니다. 중국이 2일 자국주도 달 탐사 임무에 국제사회 참여를 제안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청국 CNSA는 이날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에서 열린 74차 국제우주대회에서 중국은 달 남극 무인 탐사선 창어 8호 임무에 참여할 국가와 국제기구들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들과 함께 임무급 프로젝트를 공동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중국과 국제 파트너들이 우주선을 발사하고 운영하며 우주선 간 상호작용을 수행하고 달 표면을 공동 탐사하는 임무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항천국은 또 창업 8호가 달에 착륙한 뒤 국제 파트너들의 해당 임무에 대한 합류와 아울러 그들만의 연구를 위한 독립구획을 설정하는 것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올해 말까지 참가 의향서를 받아 내년 9월까지 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인도 정부가 자국주재 캐나다 외교관 41명을 오는 10일까지 송환할 것을 캐나다 정부에 요구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해당 사안에 정통한 인사를 인용해 인도 정부는 송환을 요구한 외교관들이 10일 이후에도 인도에 남을 경우 외교적 면책 특권을 취소하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은 총 62명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지난달 아린단 바그치 인도 외교부 대변인은 인도 주재 캐나다 외교관 수가 캐나다 주재 인도 외교관 수보다 많다며 캐나다 측에 감축을 요구했었습니다. 인도와 캐나다의 이번 갈등은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지난 6월 있었던 시카고도 분리주의 단체 지도자 하디프 싱 니자르 씨 피살 사건 배후로 인도 정부 요원들을 지목하면서 촉발됐습니다. 이에 대해 인도 정부는 사실 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가운데 양국 관계는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리투아니아 3개국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신속한 수출에 합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농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로 곡물 검사 장소가 우크라이나 폴란드 국경에서 발트하이 리투아니아 항구로 옮겨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해충 등의 검사가 실시되는 리투아니아 클라이페다 항구에서는 4일부터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전 세계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농무부는 이런 조처로 폴란드 영토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촉진시키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합의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 촉진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간의 곡물 가격 문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앞서 폴란드를 비롯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유럽연합의 직접 수입 금지 해제 조처에도 수입 금지를 연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7월 유엔과 튀르키예 중재로 체결된 우크라이나 러시아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은 그동안 세 차례 연장됐으나 러시아 측이 추가 연장을 거부하면서 지난 7월 17일로 기한이 만료됐습니다. 북한이 3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여자농구 4강전에서 중국에 56점 차이로 졌습니다. 3일 오후 중국 저장성 항저우 올림픽 스포츠센터 체육관에서 열린 여자농구 4강전에서 북한 대표팀은 44대 100으로 중국에 크게 패했습니다. 북한 여자농구 대표팀은 경기에 패한 뒤 기자회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앞서 한국과의 탁구 결승에서 패한 뒤에도 회견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의 신유빈 전지희조는 2일 탁구 여자복식에서 북한의 차수영 박수경조를 세트 점수 4대1로 이기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북한은 3일 오후 현재 금메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5개를 획득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VOA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